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이 완벽한 AI를 만들겠다고 단 한 분기만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시나요? 무려 4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진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모죠. 엄청난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결과물로 나온 구글의 최신 AI는 작년보다 대체 얼마나 똑똑해졌을까요? 막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읽는다거나 복잡한 양자 물리학을 단숨에 풀어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겠지만 정답은 놀랍게도 0입니다. 작년 모델이랑 지능지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전의 상식관을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다들 AI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네, 정작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은 지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이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번 심층 분석의 뼈대가 되는 2026년 7월 23일자 AI 데일리 브리핑과 코멘터리 자료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께서 제공해 주셨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데도 AI 지능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기업이나 군대,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실질적인 단가, 배포, 그리고 지식 재산권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지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 실적부터 볼까요?
네. 돈을 얼마나 썼는지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구글의 이번 실적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건 매출 성장세보다도 투자 규모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2분기 매출이 1,1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24% 늘었고 클라우드 부문은 82%나 급증했거든요.
와, 82%요? 거긴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설비 투자에만 무려 449억 달러를 썼어요.
잠깐만요. 449억 달러요?
네.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확히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전체 설비 투자 전망치도 1,800억에서 1,900억 달러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니, 한 분기에만 수십조 원을 인프라에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거기서 나온 결과물은 이전 세대를 완전히 압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립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내놓은 구글 최신 모델, 그 제미나이 3.6 플래시 평가 결과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지능지수가 50점이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작인 3.6 플래시랑 똑같은 점수입니다. 전체 187개 모델 중에서 한 21위 수준에 머물렀죠.
아, 더 똑똑한 모델은 없었나요?
기대를 모았던 상위 버전인 3.0 프로는 이번에도 출시가 미뤄졌어요. 대신 구글이 이번 3.6 버전을 내놓으면서 막 강조한 건 출력 토큰을 17% 줄였다, 단가를 인하했다, 아니면 뭐 지식 기준일을 2026년 3월로 앞당겼다. 딱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막 100차선짜리 엄청난 고속도로를 새로 뚫었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최고속도는 시속 100km로 작년이랑 똑같이 묶여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놓고 톨게이트 직원들이 막 고객님 대신 통행료는 깎아드렸습니다. 이러고 홍보하는 셈이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더 똑똑한 AI가 아니었나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왜 돈을 두 배로 넣었는데 지능은 두 배로 오르지 않느냐는 거죠.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넣어도 답의 질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파라미터 수 늘리고 GPU 쏟아붓고 인터넷 데이터 막 긁어모아 학습시키면 성능이 수직 상승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이른바 기술적 병목에 도달한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양질의 데이터는 거의 다 써버렸고 컴퓨팅 파워만 늘린 격우 추론 능력이 확 좋아지지 않는 거죠.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AI 경쟁의 승비처가 누가 더 똑똑한가 해서 누가 더 싸고 가볍게 돌릴 수 있는가로 완전히 내려온 거군요.
맞습니다. 절대적 성령에서 단가와 배치 방식으로 승부처가 바뀐 거죠.
진짜 흥미거워지는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구글 새 모델도 별로 안 똑똑해졌고 오픈 AI 같은 것도 상황은 비슷할 텐데 그럼 이 거대한 기업들은 대체 고객들한테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지점이 오늘 심층 분석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건 통제 불가능한 천재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나 대신 완벽한 기획안 짜주는 천재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픈 AI가 방금 내놓은 프레젠스라는 플랫폼을 보면 그 해답이 딱 나옵니다.
자료 보니까 기업용 상담원 플랫폼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단순한 AI 비서 하나 나온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프레젠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음성이나 채팅 상담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거대한 B2B 소프트웨어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 내부 정책, 사내 시스템 연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안이나 감사 기록 같은 안전장치를 아예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전통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벤더로 완전히 변했다는 증거네요.
네,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대형은행이나 통신사가 콜센터에 AI 도입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 똑똑한 AI가 갑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고객한테 엉뚱한 환불을 약속한다거나.
맞아요. 사내 규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버리는 거죠. 환각현상 리스크요. 김경진 변호사는 프레젠스가 겨냥하는 게 바로 그 안전성과 통제력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준법 감시팀이 제일 좋아하는 철저한 매뉴얼 준수 같은 거요.
그렇죠.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상담원을 기업 안에 안전하게 앉히는 절차 자체가 상품이 된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코덱스 모델이 통화 기록을 다 읽고 스스로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벌써 그렇게 쓰고 있나요?
네. 자체 영어 전화 지원의 75%를 사람 개입 없이 이 시스템으로 처리 중입니다. 소프트뱅크나 BBVA 멕시코 같은 곳도 벌써 초기 도입사로 들어왔고요.
야, 지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에 얌전하게 울타리 안에 앉히는 절차를 판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이제 기업들이 AI 도입하기 참 쉽고 안전해졌네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말 잘 듣는 시스템을 수만 명 직원한테 무방비로 풀어놓으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챗GPT나 AI 툴 쓰시면서 본인이 토큰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거대한 조직 단위로 넘어가면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마치 부서 회식을 무제한 뷔페에서 한다고 법인카드를 줬는데 한 달치 식비를 하루 만에 탕진한 상황이랄까요?
아,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이번에 미 육군에서 벌어진 그 토큰 파산 사태가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육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 육군에서 에스크세이지 기반으로 전사적인 대형 언어 모델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예산도 연간 1억 토큰,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20만 토큰씩 넉넉하게 쓸 수 있게 5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연간 1억 토큰이요? 엄청난 양인데 그거 다 쓰는데 며칠이나 걸렸나요?
놀라지 마세요. 45일도 안 걸렸습니다.
네, 45일이요? 아니, 대체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1년치를 한 달 남짓 만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처음에 0명이었던 이용자가 1만 9천 명으로 순식간에 폭증했거든요. 게다가 개인 할당량을 다 쓰면 관리자 승인 없이도 자동으로 추가 토큰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아, 자동 추가 배정. 그게 완전 독이 됐네요.
네, 육굴에 부랴부랴 사용 제한 다시 걸고 난리가 났죠. 김경진 변호사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짚어냅니다. 도구를 열어준 것과 예산을 설계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는 거죠.
진짜 일반 기업이나 로펌에서도 라이센스만 믿고 토큰 소비량 계산 안 하면 정작 일 몰릴 때 시스템이 다운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비용 통제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부 조직의 비용 통제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국가 간 레벨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AI 규제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지정학적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막 반도체 칩 같은 물리적인 물건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중치와 오픈소스가 중심이 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변했거든요.
최근에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크랑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와가 엄청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핵심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들, 예를 들어 문샷의 키미, K3 같은 모델들이 미국의 LLM에 지식재산을 도용했는지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무료 확산 전략이 기존 봉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자국 모델의 가중치를 무료로 푼다고 하는데 이 가중치가 정확히 뭔가요?
아, 가중치요. 쉽게 말해서 AI의 뇌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레시피입니다. 수십억 개의 수학적 연결고리인데 이걸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공짜로 푼다는 건 최첨단 공장의 설계도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랑 같아요.
설계도를 그냥 뿌려버리는 거군요. 그럼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워터마크를 증거로 얘기하던데 AI의 워터마크를 어떻게 찍는 건가요?
텍스트를 생성할 때 특정한 통계적 패턴을 몰래 숨겨놓는 방식이에요. 특정 단어 조합만 선택하게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둔 일종의 디지털 서명이죠. 미국은 중국 모델 출력물에서 이런 미국 특유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미국 내 움직임도 바쁘더라고요. 샘 올트먼이 백악관이랑 의회 돌아다니면서 로비하고 AI 기업들 로비 지출이 317만 달러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미국은 어떻게든 방어벽을 치라는 거죠. 근데 중국 반격도 만만지 않습니다. 중국이 청두에서 APEC 디지털 AI 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방형 기술 질서 주도권을 다지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두 달 동안 중국 내 생성형 AI 서비스가 무려 120건이나 신규 등록됐습니다.
와, 진입 관문을 확 낮춰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거네요. 그럼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미국이 워터마크가 발견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아직 공개된 기술적 근거는 없거든요.
증거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확실한 문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다분히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게 김경진 변호사의 아주 건조하고 분석적인 시각입니다. 편을 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려는 치열한 싸움이네요. 자, 오늘 다룬 자료들의 연결고리를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AI 산업은 단순한 지능 향상의 마법을 넘어서서 철저한 단가 싸움, 그리고 기업 내 안전한 도입 절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프리전스가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미 육군 토큰 사태처럼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가 됐고, 무엇보다 국가 간의 지식재산권 싸움으로까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AI를 쓰실 때 하이브리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요?
네, 판단이 필요한 핵심 분석에 단가를 낮춘 제미나이 3.6 플래시 같은 걸 써서 제작업 시간 늘리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문서 정리는 값싼 모델에 맡기고 중요한 의사결정만 상위 모델에 남겨두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똑똑할 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용도에 맞게 써야겠네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장벽과 모델을 무료로 뿌려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 만약에 미래의 AI가 국경도 없고 물리적 칩의 제약도 없이 오픈소스로 전 세계를 흘러다닌다면 과연 5년 뒤에도 국가별 AI 패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아니면 기술을 가장 빨리, 가장 예산에 맞게 조직에 녹여내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단독 해프리핑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